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9월 28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지금 저희 이탈남을 고향 가는 길에서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살림살이가 아무리 팍팍하다 해도 명절은 명절입니다. 취직 안 됐냐고, 결혼 안 하냐고, 왜 애 안 낳느냐고, 승진 왜 안 되느냐고, 이런 스트레스 팍팍 주는 발언이 쏟아져도 꿋꿋이 명절을 쇠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의 치열한 대선 토론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구람이 없이 당당히 제 의견을 밝히시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겠죠. 어차피 그게 다 우리네 사는 풍경 아니겠습니까? 자, 알찬 추석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털기 전 뉴스로 이탈남 시작합니다. 안철수 후보 측이 오늘 이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2001년에 매도한 사당동 아파트에 대해서 실거래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가 됐다면서 다운 계약서 작성 사실,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또 1993년 6월에 안철수 후보가 제2저자로 다른 두 명과 함께 서울의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논문은 제1저자인 김모 씨가 1988년 2월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서울대 학칙과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경위와 내용이 어떻든 추석장의 악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퇴진으로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부교육감이 오늘 학교 현장에서 갈등만 초래한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바로잡고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바로잡을 사항으로 학생 인권조례 갈등으로 일선 학교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교칙 제정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는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용해서 학칙을 재개정하도록 안내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틈이 벌어지자마자 바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구미산업단지 공장 탱크로리 폭발사고의 희생자가 더 늘고 있습니다. 이 폭발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공장 직원 이모 씨가 오늘 새벽에 끝내 숨져서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고요. 또 폭발로 새어나온 유독성 가스 불산이 사방팔방으로 번지면서 2차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을 비롯해 현장 주변에 있던 경찰과 취재 기자도 가스를 마셔서 지금까지 1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민 1,000명 이상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고요. 명절을 앞두고 이게 웬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털기 전 뉴스였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네, 저는 세대 대결이 가장 뭐랄까 아주 격렬한
요번 대선이,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세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은 글쎄요, 그 세대로 나누어질까 이번 선거가,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현재의 50대는 예전의 50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50대 한 중반까지는 기본적으로 변화 의지를 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미 10년 정도 또 민주당 정부를 또 겪어봤잖아요. 그런 속에서 야, 이거 뭐 바꿔봐도 별 수 없더라.
네.
이런 인식을 또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이슈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늘 강조하는데 이 사람들이 현실과 그 가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일종의 이렇게 정치를 바라보는 것도 일종의 게임적으로, 게임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전방위 토크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제는 세대입니다. 2002년 대선 이후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세대 대결의 배경과 성격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세대 대결 문제는 꼭 투표장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죠. 이 명절 때 가족의 밥상머리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점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방위 토크를 꾸며주시는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김성식 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진중권 동양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나오셨습니다. 네. 네, 추석 때 어디들 가십니까 두 분은?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왜요?
사생활입니다.
갈 데 없는 사람.
별 것도 아닌 사생활 갖고.
갈 데 없는 사람한테 그런 거 자꾸 물어보면.
네. 아, 방콕이십니까?
아, 예.
뭐 여름 휴가 때도 방콕이라고 하시고.
아, 김정배 씨는 어디 가세요?
저는 미리 성묘 다녀왔어요. 저는 충청도인데 미리 벌초 겸 성묘 겸 다녀.
충청도 어디예요?
그 선사는 저 홍성 밑에 광천이라고 있어요. 에. 그리고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은 광천 밑에 대천이고 해수욕장.
아, 대천. 아, 우리 친가 외가가 다 충청도잖아요, 그냥.
오, 그래요? 어디예요, 충청도?
충청도 예산, 서산. 저는 예산이고 서산 뭐 그냥 안면도 온양. 다 그쪽에 다.
예산에 그 예당 저수지라고 그랬죠. 낚시 여기 참 좋은 데도 있는데. 네. 사과 먹으면서.
아버지가 최초로 그 목회를 했던 데가 대천 해수욕장 교회입니다.
오, 그래요?
왜 이렇게 지역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죠? 이거 좀 선거 얘기 전에.
충청권을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해서.
저는 해수욕장 근처에 살았지만 해수욕을 한 적이 없어요. 농사짓느라고. 그리고 이제 해수욕장 끝나면 쓰레기 주스로 다니고 이랬죠. 자, 이 정도로 하죠. 네.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 문제를 오늘 좀 짚어볼 텐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세대 대결이 이제 그 나타난 게 2002년 대선부터다.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2002년 대선부터일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때부터 10년 동안 지속되는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미디어 환경이죠.
미디어 환경입니까?
왜냐하면은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는 게 시간이 텀이 굉장히 길어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농경 사회는 산업 사회 이전, 산업혁명 이전이고, 그다음에 산업 사회가 1960년까지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고, 한국은 한 지붕에 셋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농경 세대고, 아버지 세대는 산업화 세대고, 애들은 정보화 세대고. 2002년에 아마 그 정보화 세대가 그 정치적인 중요성을 띠게 됐던 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무현 그렇지, 대통령, 왜냐하면 당내에선 별 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갖다 당 외에서 힘을 주어가지고 당내에서 후보로 만들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디지털 문화 현상이라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환경이 가장 주요
가장 중요했다고 했다? 봅니다. 왜냐하면 동조가 그 뭐랄까 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지금 세 세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서구 같은 경우는 그냥 동일한 패러다임으로 뭐 여러 세대가 있는데 반해서 이제 이반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젊은 층과 나이 드신 층들의 정치적 차이는 어느 나라에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우리처럼 심하진 않은. 예.
김성식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세대 문제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누가 책에서 썼던데 이게 팩트인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파르테논 신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도 뭐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낙서가 있다는
예. 예. 저도 봤어요.
네, 맞습니다. 예. 고대 그리스 때부터.
그러니까 뭐 어쨌든 세대 문제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제 그 미디어적 측면의 변화 부분은 뭐 진 교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2002년도에 세대 전쟁의 요소가 생긴 데는 당시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보면 후보가 이해찬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재수해서 나오는데 재수해서 나오는 과정이 대쪽 이미지를 크게 잃으면서 나오는 과정이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간다는 이미지를 줄 수 없는 선거판이 생겼던 것이고요.
어허.
그런 가운데 이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각각 변화의 의지 또 월드컵 때의 그 젊은 세대의 열기를 모은 정몽준 후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세대 대결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즉 그 문화적인 측면 또 생활 양식의 측면에서의 세대 간의 차이도 있지만 기성 정치 세력들이 얼마나 이런 세대적인 단층들을 조금 봉합하고 혹은 그 통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 의미 있는 노력을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표가 어디 있느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왜 그 다른 후보에게는 주토록 많은 표가 몰려 있는가. 어허. 그걸 또 세대적인 측면에서든 지역적인 측면에서든 정책적인 측면에서든 살펴봐야지. 자기 것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늘푼 수가 없어질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두 분이 이제 각각 다른 관점에서 이제 세대 대결에 나타난 배경을 짚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40 세대와 50대 이상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왜 그런데 그 이 세대가 갈라지는 게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연령적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해방 때 태어나신 분 45년생의 경우가 지금 67세쯤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50년생, 6.25를 겪은 분들은 이제 그때 딱 태어난 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어릴 때죠. 62세쯤 돼요. 그다음에 유신이 시작된 것이 이제 1972년이지 않습니까? 이때 20세가 된 분들, 네. 대학을 들어간다든가 직장을 들어간다든가 했던 분들의 나이가 지금 약 58쯤 됩니다.
과거 이제 4.75 세대로 불렸던 세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IMF를 겪었던 97년.
네.
이때 대학을 막 졸업한 사람을 25세로 본다면 지금 이분들의 나이가 딱 40세예요. 그러니까 30대들이 또 이런 그 경험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즉 저 30대들 경우에는 이제 외환위기 때 뭔가 꽉 막힌 세상을 보게 되었고 또 동시에 정권 교체도 경험한 세대이고요. 또 네. 이후 세대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디지털 세대라고 불리는 다양한 개성을 또 중시하고 이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는지 이런 세대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네. 우리 사회가 압축 성장을 하면서 서구 300년의 근대사가 우리나라는 약 60년 내지 70년에 압축적으로 생기다 보니 그것이 세대 단층 현상이 생겼고 이 점에 대해서 지역주의를 한 뿌리로 하는 네. 문제와 결합되면서 어떤 이것이 정치적인 그 주요한 갈등 양상을 형성하는 구도가 되었고 이 점에 대해서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또 혹은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대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상대를 적대시해서 더 많은 다수를 차지할 건가 이런 전략을 주로 써왔고 그게 아니라 다른 세대를 배려하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또 실패한 측면도 현재의 그 정치적 대립으로 삶의 그 경험의 차이가 정치적 대립으로 나타난 중요한 계기라고 봐야죠.
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지금 한동안은 우리가 이제 전쟁 체험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체험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쟁 체험을 하신 분은 6.25 때 10살이었던 분이 지금 72세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전쟁에 대한 기억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분들은 벌써 이제 7, 80대가 되셨다는 얘기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을 거고
예.
그래서 한동안 그 반공 프레임이 좀 안 먹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대신에 이제 5, 60대 같은 게 이제 그 산업화 체험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잘 나가던 한국이 고속 성장을
예.
하고 물론 이제 어렵게는 살았지만은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있었던 그리고 사실은 완전 고용 상태였거든요. 그때는 뭐 일자리라는 게 단순 노동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기계에다가 그냥 노동력을 단순 투입하면 그냥 양이 나오는
말 그대로 그러시... 요즘 얘기하는 동반 성장이 이루어졌던
뭐 그런 시대죠. 거죠.
네.
뭐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그냥 그렇게 됐던 그 시대가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노스탈지가 있는 거예요. 향수가 그게 박정희에 대한 향수로 나타나고 또 다른 한편은 이제 박근혜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40대에서 50대 살짝 걸쳐 있는 이분들은 뭐냐면 이제 저희 같은 386세대죠.
그렇죠.
그 콘크리트 앞 유토피아라는 책을 쓴 박해천 씨가 굉장히 재밌는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굉장히 뭐야 반체제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정부적인 걸 넘어서 반체제까지 갔단 말이죠.
이념 세대로.
그 이념 세대고 예. 막 리볼트를 했죠. 막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를 갖다 체제 내화하기 위해서 권력층에서 이제 아파트라도 한 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가져와서 기성세대 뭘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그 말하자면 보수화를 시킨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 그 386세대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그 체제를 갖다 엎어봤다라는 이런 이제 뭐랄까 반역적인 기질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기성체제 내에서 자기가 또 누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부분이 있고 20, 30대 같은 경우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개털 세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젊은 시절에 우리 같은 경우에 대학을 다녔다라면 적어도 고용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런데 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막차를 탄 부분이 있거든요. 요즘 세대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허탈감 같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직업 취직에 대한 불안감들, 또 취직을 한다면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들 등등등등등. 그리고 뭐 다른 것들 생각할 여지가 없었고 그런 불만들이 지금 팽배해 있는 거고 그게 지금 뭐 경제 민주화니 지금 각 세 후보가 다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저 좀 더 좁혀서 들어가 보죠. 하나하나 좀 떼어서 봤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제 세대 경험이란 말을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그 세대가 갖고 있는 고유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의식을 규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먼저 한번 475 세대 그러니까 그 386 이전 세대 유신 세대라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 475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들이 20대일 때 박정희 독재 체제가 예를 들어서 유신이라고 하는 걸로 포괄적으로 나타났던 시대에 20대를 보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475 세대가 그 진보성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좀 이따 이제 얘기할 게 있는데 최근에 50대에서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약간 다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그거는 좀 논외로 하고 지금까지의 경우를 놓고 보면 475 세대는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대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무력한 것인가? 왜 475 세대는 이렇게 됐을까? 우리 김상식 전 의원님은 475 세대신가요? 어떻게
예, 제가 77학번이고 58년 개띠니까 뭐 유신 시대 말기에 이제 대학을 다녔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방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맞는데 근데 이걸 이제 보수하다 진보하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뭐 그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했지만 좀 복잡한 얘기이고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보면 현실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현실화.
아, 변화를 바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바라는데
본인 말씀이신가요?
그
이른바 얘기는 안정 속의 계약입니까? 그러면
아 그거보다도요 좀 실력을 보여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개혁에 칼을 후두더라도 허투루 애꿎게 휘둘러서 뭐 이상한 결과를 낳지 말고 제대로 해보려면 해보고 아니면 너무 큰 소리를 치면 우리 경험으로는 좀 믿기 어렵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화가 아니라 변화의 의지가 있으나 현실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현재의 50대는 예전의 50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475가 위로 올라온 50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난번에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 뭐 판결 두 개다 이 발언을 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제일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이 50대 중반까지의 세대예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그건 사실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인혁당 사건 잘 모르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만큼 이제 그때 그러한 그 어묵한 시절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50대 한 중반까지는 기본적으로 변화 의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10년 정도 또 민주당 정부를 또 겪어봤잖아요. 그런 속에서 야, 이거 뭐 바꿔봐도 별 수 없더라. 이런 인식을 또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50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50대는 특히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야학 해볼 때도 많이 느낍니다만 일종의 몰아주기 세대거든요. 한 가족에 4명, 5명 자녀가 있으면 그중에 제일 그래도 똘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자 1명 그것도 여자는 차별했어요. 그때는
맞아요.
1명만 대학 보내고 나머지는 다 뭐 구미공단, 구로공단,
그렇죠.
요수공단 가서 다 이렇게 일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편에서 몰아주기 세대로서의 희생한 헌신한 자부심이 한편에서 있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잘들 좀 정치 세력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동시에 이 세대가 민주 그러니까 그냥 5.16도 아니고 유신 시대를 경험하면서 정말 민주주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자기 몸에 배어 있는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50대에 관한한 현실 가능한 변화의 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거고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산업화 때 좋은 기회를 얻었지 않느냐 이 얘기만 갖고 안 되는 서러운 인생들이 다 50대들에게 놓여져 있는 거죠. 이 점을 과연 그분들의 마음속까지 제대로 다가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함께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철호 세대하면 유신 세대이면서 동시에 이제 87년 6월 항쟁을 떠올려보면 그때 넥타이 부대라고 불렸던 사실은 그 넥타이 부대의 주력이 사철호 세대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건 이제 학생들의 386 세대였고 자 진중권 교수님은 이 사철호 세대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당시에 제 기억에 따르면 4.75 세대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예. 그게 정말로 민주화 운동이었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어떤 경제적인 해방운동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되게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민중운동으로 그렇죠.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그렇죠. 민중운동으로 가게 되면서 민중을 해방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스로 동조를 했죠. 민중에. 그래서 싼 담배 피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무슨 담배 근데, 피우셨어요? 예. 그때?
그러니까 왜 싸구려 담배 피는 애들이 있어요. 100원짜리. 300원짜리 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도 그렇죠. 일부러 구질구질하게 입고 다니고.
환이었어요. 환이.
네, 환이 뭐 이런 거.
200원이 청자였고. 아,
청자 50원짜리 한강도 있었습니다.
아니, 담배 얘기하면 네. 안 되는데 이 방송에서. 예,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남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기득권층이었고 이른바 우리 스스로를 기득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나가면 특권층이라 했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해방시켜야 할 민중이 있다 이런 세대였고 요즘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게 해방되어야 할 게 자기예요. 그 민중이. 지금 경제 문제가 자기 문제로 채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연대의 문제로 채용했단 말이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5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화는 우리나라가 꽤 된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실현된 욕망은 더 이상 욕망이 아니에요. 배부른데 밥 더 먹고 싶은 사람 없거든요. 어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 과정 속에서 그 뭐랄까 기득권이 돼버린 거죠. 그런 부분에서 뭐랄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70년대 상당히 민주화 투사로 알려졌던 분들이 이상한 모습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김지아 씨라든지 예. 그다음에 또 특히 김동길 씨 같은지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그분들이 변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냥 사회가 변했을 뿐이고 그분들은 그냥 원래 그랬다.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제 박정희 때는 굉장히 진보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고 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50대에서 야권 지지 성향이 그 과거와 다르게 좀 높게 나온다 이런 지금 여론조사 결과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40, 50대랑 동조하는 40대랑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예, 있다.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보의 컨셉이 아니고 제가 네. 그든 말씀드리지만 현실적 변화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세대이고요. 또 많은 같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러움을 안고 산 세대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뭐 따스하게 어루만져지기를 바라는 세대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50대의 경우는 60대 이상과는 달리 상당히 뭐랄까 야권 쪽에도 지지층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제가 통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5년 전에 선거에 비해서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50대 유권자 수가 180만이 증가했어요. 이번 대선에.
예.
그러니까 2007년에는 50대가 약 580만쯤 됐습니다. 15%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올해 선거에는 766만이 유권자 선거인단이 되는 겁니다. 무려 한 19%쯤 되죠. 그런데 이 180만이 늘은 숫자에 대해서 흔히 뭐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 이게 뭐 50대가 흔히 말해서 열을 주로 네. 현재 새누리당을 주로 지지하는 층이고 이 층이 180만 명이나 늘었으니까 또 이 구도의 문제에 봐서는 최초의 노령화 시대로 들어서는 선거가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데
네.
아까 우리가 다 분석을 했듯이 50대의 양면성을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될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전인수를 하는 세력이야말로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덧붙여서 기왕 통계 얘기를 한 김에 이제 60대 이상의 유권자 수도 5년 동안 무려 160만이 늘었습니다. 2007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총 그 340만 명이 50대 이상 유권자층에서 늘은 겁니다. 그러면
예.
실제로 5년 전 선거에 비해서 실제로 전체가 는 건 얼마냐? 28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인구 구성상 20, 30대, 40대 비중이 한 3% 정도 2007년에 비해서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50대
예, 예.
이상에 비해서요. 그런데 예. 아까 우리가 분석했듯이 50대를 60대, 70대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점이 잘 짚어봐야 될 문제고 이걸 아전인수하는 쪽이 코피 터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 교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50대라는 게 옛날 그 50대가 아니다. 그 좀 이해가 좀 잘 됐고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50대가 가서 옛날에 그 60대랑 똑같이 행동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 아직까지도 40대의 그 40대와 비슷한 어떤 속성을 갖고
예.
좀 나이가 좀 들어가 버린 나이만 좀 들어버린 측면들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 같은 분석은 좀 힘들 거다 이렇게
대신 이제 야권 쪽에서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드러나 버리면 고개를 돌릴 가능성이 또 한편에서 많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철수 변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안철수 변수가 들어와서 사실 그런 이념적인 대립 산업을 상당히 희석시켜버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세대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가끔 함정에 빠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이제 대졸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사실은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그러니까 40대 386을 기준으로 하면 30% 안팎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좀 전에 이제 김상식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안에서 몰아주는.
네.
그래서 형제가 있지만 한 명 정도만 대학을 가는. 그래서 동년배에서 오히려 이제 대학 간 애들이 적은 이런 게 이제 당시 50대는 더 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대졸자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의 경험만 가지고 그 세대를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그 위험한 짓이라고 지금 보는 건데 바로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50대를 규정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의 환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측면은 없을까요?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네.
사실은 50대 중반과 후반이 그런 의미에서 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실제로 그 투표율에도 보면 약간 미묘한 차이도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50대 후반 정도는 상대적으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본인도 기회를 얻고 했던 측면이 큰데
네.
지금 50대 중반부터는 보통 정년이 예전에는 다 58세, 60세 이랬는데 그렇죠. 정년이 단축되고 이러면서 네. 베이비붐 세대들
그렇죠.
특히 현재 53세부터 뭐 45세까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네.
이 세대의 경우 솔직히 어지간히 잘 나가던 사람 아니면 앞날이 깝깝해요.
그렇죠. 예.
저도 솔직히 좀 깝깝하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제 친구들 중에 그 좀 회사 다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옷 다 벗었고요.
그렇죠.
공무원들도 차관급에서 이제 내년이면 다 옷 벗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일반 직장의 경우에도
예.
상당히 직장 이동도 심했고 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노후 세대가 노후가 매우 불안한 이런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경제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욕구의 핵심은 특히 50대 중반까지 욕구의 핵심은 내가 국민연금을 타는 65세까지
일하게 해달라.
10년 동안 일자리 좀 잘 만들어줄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뭘 창업을 해도 뭐 국가가 조금 이렇게 좀 간수라도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사기 좀 덜 당할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렇게 돌보는 정부를 원하고 또 노후까지 가는 측면에서의 그 여러 가지 직업 훈련이나 또 새로운 자기 실현 이런 것에 대한 욕구들이 다양하죠. 이걸 하나의 정책으로 뭐 몰빵해서 잡을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진정으로 요 세대가 겪어온 어려움을 잘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60대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사실 저희 부모 세대들이 다 이제 피난민이에요. 그래서 참 6.25를 겪으면서 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때는 살고 죽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수구 꼴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 너무나 아픈 기억이고
그렇죠.
또 그것이 이제 실은 저 현재의 대한민국이 오는 과정 속에서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대적 경험도 역사 속에서 긍정적으로 좀 존중해주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국민연금 자체가 없었던 세대고요.
그렇죠, 그렇죠.
현재 그분들 세대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15%가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잠깐 좀 그 마처 세대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처 세대.
몰라요.
마지막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세대임과 동시에 처음으로 자식한테 버림받는 세대.
아.
이걸 마처 세대라고 부르던데.
제가 그 느낌이 팍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갖고 한번 저 술자리에서 막 격론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마처 세대는 지금의 50대다. 그랬더니 또 지금의 40대, 386 세대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처음이다. 막 이래갖고 이제 언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거 뭐 10년 사이에 아주 논쟁할 사안은 아니고요.
근데 이게 근데 둘 다 맞아요. 보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50대로 관통하고 있는 문제도 사실은 거기에 이 네 글자에도 아주 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이제 그 말이 많은 참 386 세대, 우리 386 세대 일원이신 진중권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 한때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하면서 뭐 386의 변절이 어쩐지 저쩐지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 지금의 40대가 강력한 야성을 보이면서 뭐 돌아왔다, 뭐 귀환 이런 표현도 썼는데 이런 진단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386 세대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슬슬 이제 안정을 희고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정치의식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때 내세웠던 게 자유민주 통일이었잖아요. 뭐더라? 민주 뭐였더라?
하여튼
자민통이죠. 하여튼
네,
자주민주 통일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차피 그 민주라는 건 어느 정도 실현이 됐고요. 통일이라는 것도 두 개의 정권을 거치면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한 거거든요. 남북 경협하고 뭐죠? 그 금강산 갔다 오고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뭐 북한이 원해서 통일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현된 욕구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확 이명박으로 이제 달려간 부분이 있었고 가봤더니 또 별 볼일 없더라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온 측면이 있고 뭐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무슨 변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투표장에 덜 간 거라고
덜 간 거죠. 그렇죠. 안 간 거지. 아, 왜냐하면
기권으로 많이 빠진
2007년 대선 나도 안 갔으니까 엄청나게 기권을 했던 거죠.
나도 안 갔어요. 그때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 386세대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전두환 독재 체제를 관통한 세대인과 동시에 근데 전두환 정권 시절이 사실 우리나라 경제 상당히 최고 정점을 찍었던
3조 호황
3조 호황이라고 했고 뭐 그때 노태우 정부 초기에 과소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경제성장의 최고의 결실을 또 구가했던 게 바로 386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이 겹쳐져서 나타나는. 그래서 대학 졸업자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까 진중권 교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졸자 같은 경우는 취직에 거의 어려움이 없었던. 또 어느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386 여성분이 강력히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건 남성 기준 얘기고.
아 맞아. 그건 뭐.
여성은 아니었다고 또 뭐 그렇게 강력히 항의를 하긴 하던데 결국은 이러한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에서의 풍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그 투쟁 이 경험이 결합이 돼가지고 386의 고유의 의식성을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좀 전에 진중권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실현된 욕망이 되어버리면서 이것이 해체되어버렸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386 세대는 아파트라도 한 채 갖고 있어요. 웬만해가지고는.
너무 일반화하지 마세요. 근데
안 갖고 계신가 보다.
안 갖고 있는 386도 섭섭해.
아, 저
근데 저 386 세대에 대한 일반적 규정은 뭐 두 분 말씀 속에서 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녹여진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해석을 하기 어려운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이번 이제 19대 총선 불과 얼마 전 19대 총선을 끝나고 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마다 그 선거 때마다 하는 겁니다만 샘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투표율이 어떠냐 이런 것을 또 살펴보고 또 유권자 명부를 보고도 살펴보고 했더니 비슷하게 나왔는데 재미있는 거는 30대 후반과 30대 전반의 투표율 차이가 아주 큽니다.
왜 커요?
예. 네, 30대 후반의 경우에는 그래도 49.1 이번에 평균 53.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그 평균에 가깝게 투표를 했는데 30대 전반의 경우에는 41.8이었어요. 굉장히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 30대 전반은 아직 좀 제대로 된 직장을 미처 잡지 못하고 결혼도 좀 못한 상황 속에서 그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투표율이 낮았고 30대 후반의 경우에는 386 세대와의 그 동기화 현상도 높거니와 또 이제 아이도 좀 갖게 되면서 좀 정치적 관심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분석도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또 이 30대 초반이라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신화, HOT 등 그 초기의 아이돌 그룹과를 이제 고등학교 때 정말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컸던 세대로서 문화적 코드가 30대 전후반은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30대 책 하나 안 썼어요. 이번에 이틀남께서.
아, 그거는 간접 광고에 해당이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틀남께서도 좀 분석해 주시고 진 교수도 좀 분석해
주시고. 일종의 탈정치화 현상은 또 있어요. 포스트
모던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그 투표율을 보면은 그 역대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20대 전반의 투표율은 높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투표율은 낮아요.
2만
취직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전반의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남자들이 대부분 그때 군대를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간 친구들은 거의 뭐 투표율 거의 100%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20대 전반에서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큰 고려 요소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이건 이번 그 4.11 총선만이 아니라 이전 선거를 보더라도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령대에 어떤 요인이 투표를 떨어뜨리는가 이걸 좀 분석을 해볼 필요는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는 전반과 후반의 경험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죠 진짜로. 굳이 30대를 가른다면 1997년이 참 기점이었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IMF라는 정말 결정적인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학부제라고 하는 게 아마 1997년인가 그때부터 시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대학 문화도 이 학부제가 엄청나게 바꾸는 게 있거든요. 우리 진 교수님은 지금 대학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과 단위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이제 그룹 문화, 동아리 문화 이런 것들이 학부제가 되면서 완전히 해체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서 개인화되는 것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게 그래서 전반 후반이라고까지 딱 나눠서는 못하겠지만 많이 다른 측면들이 여기서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하고 근데 30대 같은 경우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30대 같은 경우가 뭐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느라고 분석을 해봤는데 제일 재수없는 세대가 30대 세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재수없는 게 30대가 재수없다가 아니라 시대를 잘못 만났다. 재수없게. 이런 측면들이 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30대들이 그런 의식을 좀 많이 가질 텐데요. 사실은 정말 힘든 세대로의 순서로 따지면 어딜까요? 전쟁 세대가 제일 힘든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지점이 있는 거죠. 아까 진 교수도 잘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50대 이상 세대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땀 흘려 일하면서 기회가 넓혀졌던 세대예요.
사회경제적 기회가 열려있었던 네, 세대죠. 네. 4.75나 386 같은 경우.
네. 그래서 또 박정희 정부 특히 유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는 별개로 향수가 남아있는 건데 네. 40대 이하는 이른바 성장의 고용효과도 줄어들고 그렇죠. 특히 외환위기 등 해서 기회 자체가 줄어져 있기 때문에 예. 막연히 뭐 경제 살립시다 이런 데 대해서 안 속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아주 비판적 의식을 갖는데 중요한 또 사회 경제적 배경이라고 봐야죠.
뭐 원래 이제 우리 사회가 약간 일본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스템이 없는 대신에 무언의 약속, 평생 고용의 약속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무너진 겁니다. 90년대 김영삼 정권 이후로 이제 IMF 뭐 거치면서 쫙 무너지는데. 근데 이제 그 사회복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 일부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 뭐 국민연금이니 이런 걸 해가지고 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안전망 자체가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실 일본식이 아니라면 유럽식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죠. 그래서 다 버려진 거고 그게 지금 이슈로 나와버리는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기회 문제가 지금 경제민주화 이슈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 뭐랄까 가진 자들이 딱 꽉 쥐고 있으니까 그들만의 성장이고 밑으로 이제 낙수 효과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우리한테 기회를 달라 그 기회를 만들자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 이슈로 알고 있고요. 특히 그 20, 30대 있지 않습니까 탈정치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포스트 모던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네, 말이죠.
한때 유행했던 말이 그게 바로 탈정치화 현상이거든요. 그렇지. 옛날에는 모던은 항상 서사가 있어요. 저기 해방의 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집단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가면은 저 해방 세상에 간다. 그게 뭐 자본주의적인 유토피아든 아니면 사회주의적 유토피아든 간에 그걸 믿음이 있습니다. 그 집단으로 같이 나가는. 근데 그 좀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동아리 학부제 들어오면서 동아리 해체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였냐면 그나마 대학생들이 집단으로 저항을 한다. 그래서 그렇죠. 뭔가를 딸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를 땄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386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장가 갈 때 아파트 한 짝씩 다 있더라고 결국은. 그 정도로도 따냈단 말이죠.
계속 아파트를 가지고
네. 없나 봐요. 근데 근데 지금 세대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집단으로 그 국가나 뭐 이런 데 저항한다라기보다도 개인으로 시장에 버려진 세대예요, 지금.
혼자 알아서 그렇죠. 먹고 살아라. 방치된 세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옛날 같으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함께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다면 지금은 정치적 이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 혼자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약간 처세술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 그렇게 접근하더라고요, 대개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치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갖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대를 들여다보니까 이제 저도 여기서 잠깐만 말씀을 좀 섞으면 재미난 현상이 하나가 이제 보이던데 우리가 양극화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세대 간 양극화나 예를 들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이런 문제 말고 세대 안에서 양극화가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는 세대가 지금의 30대예요. 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가 아니에요. 한 그 대학 연구원이 이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소득의 진위 계수는 낮아요. 30대 같은 경우. 근데 자산의 진위 계수가 무지하게 높아요. 제일 높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부모와의 관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서의 자산의 80%는 부동산이니까 결국은 이 문제인데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 지금의 30대가 아니라 이전 30대와 마찬가지인데 30대가 갖고 있는 연령대의 특성이 뭐냐면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시대가 되니까 이제 내 집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연령대인데 근데 재미난 게 그 이전 386이나 475는 20대 중후반에 사회 나가서 취직을 해서 적금 붓고 옛날에는 재형저축이라고 이자 많이 주는 것도 있었지만 해서 그러니까 결혼 자금이 이런 것들을 축적을 했는데 지금의 30대는 IMF 때문에 취업 대란 겪었죠. 그다음에 벤처에 갖고 쫄딱 망했죠. 신용카드 대란 나왔죠. 그래서 2006년에 부동산 대란까지 터져버리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 대란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그 세대 간의 양, 세대 내의 양극화를 극심하게 버려버리는.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금 30대에서 이 사회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로 꼽는 게 바로 이 문제더라고. 부동산 양극화의 문제를 어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이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걸 이걸로 꼽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오는 자기들 내부에서의 박탈감. 이것이 그러니까 극심한 어떤 그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정치식으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니까.
정의롭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세대가 30대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생활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잘 산다라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의식보다는
그렇죠.
그런 여지가 없는 거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대의 경우에는 그 격차를 어떻게 느끼냐면 30대가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부모의 격차로 연관되는 걸 느끼는 세대라고 한다면 20대는 자기 교육의 격차를 그렇죠. 그 문제로 느끼는 그렇죠. 세대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우리가 크게 정리했듯이 40대 미만의 경우에는 저는 분배지향적인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도 좀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길이 열릴 수 있는 사회로 사회를 좀 재구성해달라는 네. 아주 어떻게 보면 매우 급진적 요구.
사회구조개혁 요구가 상당히 크죠. 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이러한 욕구를 받아서 합리적으로 제도화하고 또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주자들이랄까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미 정치의식적으로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의식이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과연 정책적으로 조금 뭐 그 세대를 향해서 뭘 해주겠다고 해서 돌아설 세대인가 그건 아니에요. 적어도 97년 이래 여러 정부가 15년을 거치면서 별로 이렇게 기회의 문제를 보수적인 정권이든 진보적인 정권이든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정치의식의 그 집단성 이 부분은 다른 뭐 정책 몇 가지 해주겠다고 바뀔 것 같지가 않고
예.
어떻게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현실 가능한 수준이지만 확실한 변화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보다 좀 저 근본적인 그 신뢰 이런 거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게 숙제일 네.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김상식 전의원께서 정책적인 그 틀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진중권 교수님께 이 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 문화의 영향이 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2030 세대를 향한 정치권의 정치 문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데.
추상적이니까 정치 문법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정책 틀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예. 20, 30대와 어떻게 소통을 하고 거기서 정치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예. 20, 30대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져 버리는 예. 이런 양상들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예. 그래야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랄까 경제 이슈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늘 강조하는데 이 사람들이 현실과 그 가상 사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의식 자체가 그래요. 지금의 음모론 이런데 지금 횡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음모론의 절반은 픽션이고 또 절반은 팩트잖아요. 이거 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렇게 정치를 바라보는 것도 일종의 게임적으로 게임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저 예. 게임으로 바라본다는 요 얘기가 진 교수님 뭐 전매 특허이기도 예.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어떻게 말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원하는 건 그거예요. 기회를 달라. 일할 기회를 달라. 옛날과 너희들은 졸업한 바로 일자리 얻지 않았느냐. 그것도 괜찮은 일자리를.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안전망 부분들. 그 다음에 왜냐하면 패자부활전이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네.
네. 정치 문법적인 측면에서 이런 조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만 하더라도 컴퓨터로 뭘 검색하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더듬거려요. 나름대로 열심히 따라가려고 제가 그래도 저 PC통신 시대는 좀 잘 나갔는데 그다음부터는 뭐 안 되는 거죠. 족탈불급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20대, 30대 특히 30대 초반까지는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란 말은 이미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어떤 정신이 제일 꼴보기 싫으냐면 우기는 거,
예.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예.
그다음에 가르치려고 드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방송 시험이 안 받으니까 이런 거 꼰대식의 그치. 정치는 정말 싫어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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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저는 경제 사회적 정책도 중요하지만 크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 같다라고 하는 뭐 그런 굵은 줄기의 믿음과 더불어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방식.
그렇죠.
이게 그거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예. 아, 새누리당은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거의 좀 절망적인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신촌 한번 가서 악수하면 그게 꼭 젊은이들과의 소통인 걸로 착각을 해버리고.
근데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대학에 이번에 갔지 않습니까? 예. 그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동원이거든요. 누가 봐도 동원이고 대학에 있는 사람은 알죠. 그 왜 총학생에서 아니 어느 총학학생의 행사에 학교에서 대폭 뭐 출석 이것까지 배려해주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예. 학교에서는 주로 취소를 시켰죠 주로.
그러면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더 아마 새누리당 부분도 이제 좀 절망적이지만 사실은 빰 문화로 형성된 특정 그 사이버 네트워크들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과연 수평적으로 대등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느냐. 진보로 흔히 표현되는 그룹들이 저는 오히려 숙골 못지않는 예. 어떤 커뮤니케이션 장애 현상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 내부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들의 어떤 울타리 밖과의 소통을 거의 차단되어 있는 지점입니까?
네, 바로 예. 이제 이전과 연관해서 사실 뭐 그 민주당 지지자와 안철수 지지자 간의 미묘한 차이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네. 또 여러 사이트에서 공방을 벌일 때도 그 지지를 깔고 이제 사이버에서 댓글을 달고 공방을 하다 보니 이제 드러나는데 대체로 보면 뭐 아까 새누리당은 이런 그 개방적인 또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너무나 절망적이고 네. 과거 민주당을 주로 지지했던 그 특정 어떤 그 정파적인 입장에 서 있는 그룹들의 커뮤니케이션 또한 네. 뭔가 스스로 지금 저 칸막이 쳐져 있고 임의로 재단한 그 그룹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들이 과연 민주당의 캠페인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도 요새 최근에 좀 훑어보면서 많이 느끼게 돼요.
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의식이 좀 다른 게 항상 또 지지자층이 있으면 이렇게 핵심 코어들은 또 카페인 이런 걸 따로 만들어요. 거기 모여고 자기 그 내부에 또 권력이 있습니다. 위계질서 행사되고 그 내부에 또 문제가 있어요. 막 서로 뭐 회원 자격 박탈하고 등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게임이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 내부에서는 평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온라인 게임을 할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누가 지도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체험이잖아요. 옛날처럼 뭐 지도자가 있어서 넌 이거에 저거에 임무를 할당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각자 알아서 돌아와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수평적인 뭐랄까 리더십에 대한 욕망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 네. 버릇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게임이다라는 게 들어갈 때 내가 왜 이 편을 해야 되는지 네가 왜 저 편을 해야 되는지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의에 대한 이런 의식들이 약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결정적인 경우에 모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있죠. 우리 편이 아닌 저쪽을 대할 때는 굉장히 적대적이거든요.
그렇죠. 게임이니까.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를 하나를 중간에 있는 그 유동층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의 적대시하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
이제 그것이 있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과도한 진영 논리라든지.
그렇죠. 과도한 진영 논리가 되는데 옛날과 같은 이게 과도한 그 진영 논리가 옛날과 같은 이념적인 진영 논리라기보다는 예. 좀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2030 세대까지 이제 그 짚어봤는데 이 질문 아주 짧게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결국은 세대 대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세대 대결이 가장 뭐랄까 아주 격렬한
이번 대선이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도식적으로 말을 해서 새누리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후예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박근혜 후보입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예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2층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현상을 바탕으로 지금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쭉 분석했던 세대의 문제가 그대로 대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보수 정당이나 진보 정당이나 세대를 가지고 스크럼을 짜서 다수파를 형성하려는 시도는 했지만 적대성을 부추겨서 세대를 관통 가로지르면서 뭔가 그래도 다수를 전 세대적으로 확장하려는 노력 이 거대한 정책 프로그램 거대한 정치적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충돌이 심할 겁니다. 특히 아까 제가 이제 50, 60대의 유권자 비중이 처음으로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선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50대를 분석하면서 이것을 보수든 진보든 아전 인수를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가령 5년 후에 또 대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상당히 고령화가 진전된 의미의 대통령 선거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응.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젊은 세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정치를 한번 제대로 틀까지 사람 정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틀까지 바꾸는 기에는 저는 이번이 거의 인구 구성학적으로는 유일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은 각 정치 세력들이 또 뭐 나름대로 진화를 하든 뭐 또 개혁을 하든 해서 가야 되는 건데 그 또한 기성 정치가 스스로 변하지 못했다는 것이 네. 대통령 선거 다섯 번 국회의원 선거 일곱 번에서 이미 증명이 된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의지들이 이제 어떻게 그 세대의 틀 속에서 나타날 것인지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고 참고로 지난 총선 불과 얼마 전에 총선에서 20, 30대의 투표율은 44%였고요.
예.
40대의 투표율은 52.5%였고요. 50대, 60대의 투표율은 65.5%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총선 투표율은 당연히 연령대 순인데요. 거꾸로 말하자면 이게 53.8% 총선 투표율 대 투표율이니까 한 65% 이상 투표율이 가신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은 투표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에 세대적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대들이 스스로의 세대 틀에 갇히고 우리만 어렵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네.
저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자기 만족적인 것에 그치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기왕의 386 세대가 못 해냈던 아리위 세대의 연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2030의 경우 또 40대 초반 정도까지 경우 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의 세대의식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볼 문제다.
지금 진 교수님께 마이크 드리기 전에 하나만 저기 그 추가 질문을 김상수 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투표 시간 2시간 연장 문제 아닙니까?
네.
결국은 이 문제도 가만히 그러니까 들쳐다보면은 세대 문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논의청 같은 경우는 주로 새벽에 아침에 투표를 하고 젊은 세대 만약에 투표 시간은 2시간 연장하면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이 논란이?
이런 과제는 한 정당에서 반대를 하면 잘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의 그렇죠. 룰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그 선거 시간에 관한 논란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정권이 여러 번 바뀌면서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왔고 다만 보궐선거가 있을 때 휴일이 아닐 때에 한해서 이제 밤에 그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뭐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뭐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진 교수님 그 이번 대선 세대전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40대 50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유동층 부동층이다라는 게 지금 40대 50대 그 부분에서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일부가 지금 40대에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과거와는 좀 다른 현상이기도 하겠죠.
네. 네.
착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면은 그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10씩 잘라놓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냥 나이가 좀 들었을 뿐인 것 같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세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은 글쎄요 그 세대로 나누어질까 이번 선거가.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전망이 좀 다르시네요.
네.
오히려 김석수 의원님께서 이번에 아마 최고의 극성기를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진 교수님이 약간 좀 조심스럽네요. 전망. 네,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점이?
아니 왜냐하면 저는 세대론 자체에 대한 약간의 불신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네. 저는 뭐 그 걱정스러워하시는 진 교수의 대목에 대해서도 제가 또 많이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그듭 말씀드리지만 압축 성장 과정 속에서 지역적인 분단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 이틀랑께서 잘 지적했듯이 부모 세대와 연관된 차별이 이제 30대 언저리부터 20대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을 못 해왔다고요, 정치가.
네.
아니 국민을 대신해서 싸우면서 물론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싸우고 정책으로 싸우면서 해결책을 풀어나가는 것이 정치인데
네.
이제까지 해결을 못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 주자들의 삼정립 구도 속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세대적 요소가 강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다. 지역과 더불어서
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고 여기에 이제 그 주자들의 그 세대 통합적인 접근 과거식 그 세대적 적대성을 극대화해서 다수파를 형성하는 전략은 요번에 조금 위험스러워요. 뭐 그런 얘기를 아마 진 교수께서 하신 거라면 저는 동의를 하는 거고요. 세대적 그 갈등과 혹은 대립이 굉장히 두텁게 반영되겠지만 주자들은 그 갈등을 부추기고 하는 선에서가 아니라 역사적 긍정적 계기들을 또 서러웠던 인생들을 다 좀 돌아보면서 기회가 꽉 막혀 있고 잘 지적하셨듯이 또 그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요소에서 개인의 생존 경쟁이 아니라 국가가 좀 공생의 틀 디딤돌이 되어주는 이런 전망을 내어주는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그 어젠가 그 보다 보니까 그 재밌는 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박정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붙으면은 누가 이길 것인가 보셨어요? 그 여론조사에서
예.
노무현 대통령이 약 3, 4% 앞서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재밌는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재인 씨하고 저쪽에 이제 박근혜 씨가 있고 그 중간에 안철수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른바 부동층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40대, 50대 그 층을 좀 흔드는 부분이 안철수 씨인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안철수 씨가 일반적으로 야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예.
야권으로 분류가 되면서 아마 선이 좀 그렇게 그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예. 조그만 거 하나만 말씀을 예. 드리면 아주 소소한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총선 때와 달리 재외 국민들의 투표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약 280만 명 정도의 예상 유권자가 있는데요. 이 중에 19대 총선 때 정당 투표를 한번 해봤어요.
네, 했죠.
그때 이제 12만 명 정도, 약 5.7% 정도가 등록을 했고 투표를 한 3%, 5만 명 정도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5만 명 정도로 한 내용을 살펴보면 흔히 이제 재외국민이니까 보수 성향이 강하지 않겠느냐, 애국적 성향이 강하지 않겠냐는데 지금 재외에 나가 있고 그 말하자면 이제 영주권자가 아니라 시민권자 내지는 또 그냥 나가 있는 사람들 그 경우에는 젊은 유학생, 상사맨들의 구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 총선 때도 결과적인 이제 그 사후 폴 여론조사 사후 조사에 따르면 야권 연대 쪽이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제 동료의 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는 5만밖에 투표를 안 한 거고요. 280만 중에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선상 투표 13,000까지 해서 꽤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주도보다 조금 더 큰 유권자 규모가 하나 더 생긴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이 경우에도 세대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를 네. 전문가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상정 씨 이번에 대책 아주 작은 표처럼 그때도 그 재외 국민 투표가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요 투표를 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워싱턴까지 5시간 차를 타고 와서 투표를 했거든요
네.
보수층 중에서 나처럼 이런 열성을 가진 사람이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또 그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마지막 질문 아주 실제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절입니다 가족이 모입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 얘기 반드시 나올 겁니다 젊은 층은 이때마다 답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주 콤팩트하게 이 젊은 층에게 이 답답해하는 젊은 층에게 어떻게 그 충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 가족 간에 만약에 이 세대의 인식차가 나타난다. 밥상머리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진중권 교수님.
저는 이제 리버럴리스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예 그런 문제를 그 추석 그 분위기 망치지 마라.
아예
추석 가가지고
마라.
왜 정치 얘기를 하느냐. 그다음에 그 일단은 그 사람이 말이죠. 20대 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그 머리가 안 바뀌어요. 남이 뭐 얘기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괜히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 가족 중에 부동층이 있으나 부동층. 그쪽을 공략을 해가지고
공략해라?
나를 봐서
예.
나도 이번에 꼭 투표에 참여하고
예.
나를 봐서 웬만하면 이 후보를 찍어라 이렇게 해야 되고 부모님하고 절대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래요? 야,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죠.
추석 선물도 그러면 조금 달리 가져가야
돼요. 달리 가져가서 네, 부모님은 이미 이제 고정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신경을 조금.
김상수 전 의원님 어떻게 충고하시겠습니까?
아, 조금 저 아주 지혜로우나 좀 소극적 전략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버님 세대들 경우에는 삶의 스토리텔링이 몸에 다 배어 있는 분들이에요. 제 얘기를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이렇게 복잡한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과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나름대로 그 스토리에 간복을 해서 오늘날 그런 쪽에 대해서 그 지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부모 세대랑 논의를 정치 이야기를 하려면 아예 안 하든가 뭐 막연히 좋다 이야기가 아니라 주요 후보들에 대해서 스토리를 좀 연구를 해서 뭐 어쨌다더라 이 얘기를 해야지 뭐 그냥 막 뭐 어떻게 하다가는 또 밥상이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팩트, 아예 말을 안 하든가
팩트 싸움을 해라.
그렇죠. 뭐 인생이든 우리 사회든 뭐 스토리를 좀 가지고 네. 이렇게 접근을 할 정도의 지혜와 준비를 가지고 가야죠.
명절 부담을 가중을 시키네요. 지금 김성실 의원님.
그쪽 말보다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외숙모라든지 뭐 약간 반개 쪽으로 네. 해가지고 유권자 그 부동층을 좀 공략을 해라. 이거 안 바뀌는 게 전쟁했던 분들한테 전쟁 체험은 굉장히 큰 겁니다.
아, 그럼요. 그럼.
그 전 이해가 돼요.
아, 그럼요.
그 다음에 네. 산업화 체험했던 분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386은 또 그 민주화운동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광주 체험을 하고 우리가 평생 동안 안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럼 신체에 각인돼 되어 있고 그게 삶의 의미를 구성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런 부분 단지 뭐 이 후보를 찍느냐 저 후보를 찍느냐 이건 간단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바탕에는 많은 경우에 자기 삶의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삶의 의미를 주었던 부분 그 내러티브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공격하면 안 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한 30대가 뭐라고 토로하냐면 할아버님은 친이래요. 아버님은 친박이래요. 근데 또 이 고모하고 고모부는 80년대 학생운동을 하다가 끌려가서 고문까지 당했던 분들이래요. 명절 때가 되면 제대로 넘어가는 적이 없대요. 항상 싸운대요. 항상. 그래서 자기는 너무 질려버렸대요. 거기에. 그래서 아예 끼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바로 그런 층을 공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막 싸우지 말고 스토리텔링 거리를 가져가서 이렇댑디다. 뭐 이렇게 살았댑디다. 뭐 이런 것을 각 후보에 대해서 좀 잘... 한다면 뭐 밥상 머리에서 크게 안 싸우고 뭐 네.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 그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상대 후보도 뭐 생각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이런 스토리텔링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보니까 참 괜찮은 분이더라. 요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은 되지. 네. 그 표까지 강요해가지고 뭐 꼭 예. 이분을 찍어야 됩니다.까지 가는 순간에 문제가 되거든요.
예. 아무튼 이 젊은 층은 상당히 이 명절 때 정치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측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고
우선은 좀 부모님들한테 싸가지 있게 보여야 그렇죠. 그다음에 뭔 얘기도
그렇죠.
하죠.
아니 그런 거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자기들도 뭐 누가 뭐 얘기하면 꼰대질한다고 욕하면서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머리에 피도 한 마른 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거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네가 세상 좀 더 살아봐야 제대로
그렇지
이렇게 뭐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는 그건 그렇죠. 아주 점잖은 경우에 이제 베개가 날아오죠.
아니 뭐 날아갑니까. 안 그런 집도 많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김성식 전 의원님, 진중권 교수님 두 분도 추석 명절 잘 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한 사회에 글로벌한 기사만 봐도 머리가 아프다는 당신. 경제를 이해하고 싶지만 골치만 아프다고요?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최진기의 인문학 특강 시즌2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경제학에서 철학, 전쟁사, 버블쇼크까지 팟캐스트 인문학 강의 1위. 지금 오마이스쿨에서 만나보세요. school.omynews.com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이털남 마음에 드시나요? 응원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털남을 만들고 있는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한 달에 만원으로 참 언론을 키워가는 기쁨을 누르실 겁니다. 오마이뉴스 메인면 왼쪽 상단에 있는 10만인 클럽 버튼을 누르시고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733-5505로 전화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털남과 오마이뉴스의 배우가 되어주십시오.
세대 간 갈등은 언제나 있었던 일이죠.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불러도 될 만큼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른 현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회 경제적 환경 때문에 벌어지는 세대 갈등이라면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해답을 내놔야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세대 통합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쉬시기 바라고 저희 이탈남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